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스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가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아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그러던 순간에 결국 죽음의 위험까지 다다랐던 그 순간에 로마 군인이었던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바울을 끌고 군인들이 지내고 있는 영내로 가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람들은 계속 따라오고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영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소리 지르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읽은 이 22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간증했던 내용을 보면 몇 개의 단락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1절까지를 보면 크게 두 개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믿고 또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에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 내용이 5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정리를 하면서 또 간증을 통해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몇 개의 내용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내일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한 불신자였을 때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또 교회와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일단 혈통을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 민족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가 출신지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성에서 자라. 이성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까 성장 과정, 교육받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에서 굉장히 학식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혈통에 대해서 그리고 출신지에 대해서 성장 배경, 교육받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실 오늘날까지도 불신자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러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 다음에 저 사람 고향이 어딘가? 이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도 그렇죠. 어디 출신이신가요? 이렇게 묻죠. 고향이 경상도십니까? 전라도십니까? 충청도입니까? 이렇게 묻죠. 심지어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이러면 그럼 아버님은 어디가 되시나요? 이러고 고향을 묻는 또 교육환경을 묻죠. 어떻게 고등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중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대학을 나왔습니까? 이런 거 묻는 바울은 또 여기에서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내용 안에 담겨있는 세상적인 또 모습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 했던 설명을 통해서 은연중에 자신의 가정이 굉장히 유복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았던 가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줍니다. 사실 바울이 내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다 이런 표현한 적이 없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바울이 원래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그런데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부산에서 태어났다. 근데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녔다 그러면 돈 많이 듭니다. 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에 대학을 갔다. 마찬가지로 돈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외입니다. 해외인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회에서 부모가 어지간한 재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애가 똘망똘망하거나 어디 대학을 갔다 그래서 해외로 만약에 대학을 보낸다. 하다못해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으로 보낸다. 대만으로 보낸다. 혹은 멀리 있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대학을 보낸다 그러면 돈 무진장 깨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네가 가서 벌어서 생활하라. 이렇게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꾸 재판을 질질질 끌어요. 왜 자꾸 질질 끄냐면 혹시 바울에게서 좀 돈을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저기 선교행을 다니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받는데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바울이 무슨 뭐 이재용이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었던 사람이고 또 거기서 지냈는데 통치자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통치자가 돈을 바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돈 나올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일가 친척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일가 친척들이 나름대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바울을 좀 뭉개버리면 그러면 어떻게든 친척들로부터라도 보석금이라도 좀 받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바울은 지금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았던 것 이외에 다른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바울이 지금 믿고 있는 도죠.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래서 바울이 핍박자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순교하게 하는 아마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다른 사람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5절에 보면 대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교회를,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시 대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핍박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장로들과 별로 친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선배, 후배, 동료들입니다. 아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도 얼굴을 맞대고 늘 식사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 그리고 당신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 당신들이 지금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다른 교회 성도를 죽여본 적도 있고 감옥에 가두고 열심히 핍박하러 다니던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증하면서 했던 내용은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럼 그렇게 당신들과 똑같이 살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바뀌고 변화하게 되었는가, 지금처럼 되었는가, 해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것이 바울의 삶을 다 뒤집어 놓은 거죠. 6절에 보시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하셔서 주님을 만났는데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았지만 저분이 누굴까 이건 몰랐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죠. 8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지껏 살고 있었던 세상적인 삶, 여지껏 살고 있었던 여러분과 똑같이 살던 삶이 내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삶이 바뀌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다, 사실 우리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내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한 것처럼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그 찾아오시는 모습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누군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가 직접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고백을 하죠.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꾸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나는 내가 교회 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딴 사람이 전도를 해도 내가 교회 가기로 결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교회 간 거지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고 주님이 먼저 죽어주시고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내가 주님께 찾아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했던 간증 내용을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여지껏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나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당신들 못지않게 당신들과 똑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하면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세워놓고 나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볼 때에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또 이야기할 때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임을 생각하고, 또 어찌하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어찌하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바울이 다음번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찌하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간증과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혈통을, 자신의 출신지를, 자신이 받고 살았던 교육을, 그리고 기타 등등 세상적인 것들 참 이야기하면서 내가 과거에 그런 것들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주님을 척지고 살아가는 것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은혜 받은 것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찾아와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또 벗어난 과거의 모든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